둘째 시간,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우다가 다 못한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것들이 5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의 신학의 핵심이라면 13세기의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뒤로 밀치고 하나님은 존재,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자이다. 저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이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신학을 전개한 어거스틴과 존재라는 단어로 신학을 전개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못한 원죄론에 대하여 그리고 기독교 운명론에 대하여 잠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원죄론은 내용적으로 보면 성서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신화를 역사적인 사실로 만든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인 픽션, 종교적인 신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것을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신화를 역사로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 시대의 철학자들이 교회의 미신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 미신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교회의 책임자로서, 감독으로서, 주교로서 교회의 전통을 디펜스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당면한 질문은 어린아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유아 세례, 영아 세례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대부분 유아 세례나 영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각자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아 세례나 영아 세례는 신앙을 각자의 결단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대리 행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정당화될 수 없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유아 세례나 영아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5세기의 교회는 유아 세례나 영아 세례에 대하여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것을 비판하는 철학자들에 대하여 교회는 답변을 해야 했고 그 답변이 성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성적인 욕망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통하여 혈통을 통하여 아담의 죄가 길이길이 물려지고 그래서 인간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고 저 세상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론의 역사적인 출발입니다. 따라서 원죄론은 예수님이나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교리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던 5세기의 교회의 관행, 교회의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변호하려다가 만들어 놓은 사생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원죄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은 인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는 끔찍한 원죄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죄 교리에 대한 이 당시의 철학적인 비판자들은 죄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의 문제지 본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100불이나 200불 벌금을 내면 되지 한 번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그래서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넌센스다라는 행동, 행위 그것이 죄의 발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거스틴의 대적자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일시적인 행동이고 아담 그 자체의 인생에 영원한 낙인을 찍는 것도 아니며 물론 그 후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뭐 연좌제인가요? 그런 법이 있었는데 한 번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면 3대까지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고 반역자가 됩니다. 한 번의 행동은 적어도 3, 4대까지 물려진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어거스틴은 가지고 있었고 그 반대자들은 한 행동은 그 행동으로 끝나는 거고 그의 인격 전체와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 하여 어찌 그 아들의 이빨이 시다는 말인가? 따라서 자손의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물려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긴긴 세월 고생을 한다. 이 자손들에게 물려진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에스겔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잘못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발전시키죠.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4, 5세기의 기독교 안에서는 이 유아 세례는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 어거스틴은 이거에 대하여 갓난아이도 욕망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하여 갓난아이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였고 그리하여 펠라기우스 제자는 어거스틴에게 그러면은 너희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고 가르치는데 원죄 교리가 정말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얼마나 큰 습시오 불명예고 죄악인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죄라는 말인가 라고 질문을 했고 어거스틴은 이거에 대해서 끝내 아무 말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거스틴처럼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죄악이라고 보고 어린 아이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질문을 묻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지.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어거스틴처럼 갓난아이도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중세의 교회는 그 교리가 너무 잔인해서 갓난아이는 천당도 지옥도 아닌 림보, 명등의 교리를 바꾸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지옥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하여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는 천당도 지옥도 아닌 영원한 회색지대, 림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양보하게 되죠.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미친 또 다른 나쁜 영향은 소위 운명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원죄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적극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자 결국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도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됐고 인간이 만약에 전적으로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결과는 뻔한 거죠. 교회 나온 사람은 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신이 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인간이 그거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거스틴의 생각에는 신의 권위가 약화되고 인간의 힘이 너무 강화됩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점찍은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어거스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신의 은총으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버려둔 거다. 거기에서부터 후대의 어거스틴, 칼빈의 교리인 하나님의 은총의 불가항력성,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인간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의 은총의 불가항력성이 생기고 그것은 결국 이중예정론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기독교의 운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의 폭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이 인간을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교회는 오래전부터 신의 폭력을 정당화해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가졌던 생각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는 인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변호했는데 어거스틴은 감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의 지위는 생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하여 어거스틴은 기독교가 오늘날까지도 인간을 잔인하게 혹사하는 원죄론과 운명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거스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4, 5세기에 흔들리는 기독교를 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이와 같은 교리는 참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배타적인 생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상한 운명론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의도가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어거스틴이 잘한 일이겠는가? 그것은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는 6천년 전에 중동 어디에서 비밀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죄 교리는 없어졌다고 의미를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 오리지널 씬, 이 원죄 교리의 긍정적인 면, 이 원죄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긍정적인 유산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죄의 필연성, 이라기보다는 불가피성, 결과적으로 불가피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리고 연대 책임성. 이와 같은 원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원죄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거스틴의 적들이 인간의 죄를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취급했다면 어거스틴은 죄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취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거스틴이 죄에 대한 이해에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인간의 죄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유전 전해진다라는 이런 자동적인 유전설,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죄가 후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진다라는 역사적 유전이라는 의미에서 원죄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고생을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팔아넘겨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런 정책을 찾기 때문에 그 땅에 태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일제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일시적인 죄악은 불가피하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학적 그리고 역사적 유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죄의 교훈은 깊이 간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죄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생물이 필연적으로 죄를 범해야 하느냐, 죄의 필연성, 그건 아닙니다.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극복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신학자들은 죄의 불가피성과 필연성을 구분한다. 이게 말장난 같은 건데 사실은 구분한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죄, 아담의 죄가 자동적으로 물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담은 이제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사람의 죄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야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죄 교리의 이 뒷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 면이에요. 어거스틴의 대적자인 팔라기우스와 그의 제자들도 많이 주목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죄 교리의 다른 부산물이 죽음에 대한 미신적인 신화적인 이해를 그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간직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팔이나 바퀴벌레나 민들레나 비둘기는 자기 운명에 의하여 죽는데, 사람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담 때문에 죽는다고 가르치는 게 원죄의 교리고, 그래서 죄를 극복한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 종교만 그런데 죽음을 극복한다고 가르치는 이런 신화적인 게 바로 이 원죄 교리에서부터 나온 것. 창세기에는, 구약 성서에는 원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원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아담과 이브도 900살 넘게 살았어요. 따라서 죄 지으면 죽거나 죄를 지으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이런 거는 후대의 이론이고 창세기에는 그런 이론도 없습니다. 근데 후대의 기독교인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죄를 극복한다면 죄의 결과인 죽음도 극복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고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느냐 아니냐 인간이 나중에 부활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처럼 됐는데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한 그 원인이 바로 이 원죄 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거슬러 올라가면 유아세례라고 하는 이만한 가시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가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목구멍에다가 심어놓은 이거는 보석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침판이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뭐 금침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면류관을 씌워서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부활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황당무계한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 가면 마리아, 동정녀 탄생론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당신은 죄가 없고 남을 구원한다라는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통 사람이라면 원죄에 의하여 정당한 부부관계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를 안고 태어났고 예수님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원죄 교리를 밀고 나간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원죄 교리가 처음 발표될 때에는 유아세례하고만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그 시대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기독교인들, 이 철학자들이 정신이 좀 들면서 그러면 왜 예수는 죄가 없냐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됐고 교회는 원죄 교리와 관련돼서 아주 엉뚱한 분지에 몰리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설명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의 새끼들 피는 없지만 여자는 뭐 죄가 없어요? 남자는 섹스할 때 나쁜 생각한다면 여자는 섹스할 때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가 이상한 질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그 동정녀 탄생이라 그러지만 그 마리아가 그게 다 컸는데 이게 무슨 뭐 18살짜리도 아니고 크나금 다 컸고 결혼도 했는데 그 마리아의 피에서는 피 받았을 거 아니냐? 마리아의 피에서 피를 받았다면 예수님도 절반쯤은 죄가 있을 거 아니냐? 남자 요셉하고는 상관없다 그래도 그래서 절반의 피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절반쯤은 원죄의 희생자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요? 예, 캐드릭 교인이죠. 캐드릭에 다니던 분들. 그래서 캐드릭에서는 큰일 났거든요. 이게 원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럴 수도 없고, 여자는 죄가 없다 그럴 수도 없고, 이 캐드릭은 다 남자들이 주동하니? 캐드릭은 이제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나왔으면 여자를 사람 우습게 보거든요. 그 마리아에서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절반은 죄인이다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긴급조치를 내려가지고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를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마리아의 엄마와 아버지는 정결한 생각으로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엄마와 아버지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조상으로부터 비록 죄를 물려받았지만 마리아를 임신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섹스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의 엄마 아버지가 무훈 대업지 인체 사람이야. 그래서 마리아의 피는 100% 순결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거스틴 시대의 철학자들이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다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구원자가 되었느냐 하는 이론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무슨 그의 피가 원죄하고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총의 힘으로 남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회의주의적인 또 다른 어거스틴이 그러면 예수님 고생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뭐 은통의 창고가 무슨 목마르 이게 바닥에 났을 리도 없고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내려졌던 그 특별한 은통을 인류에게 골고루 내려주면 그 예수님 고생 안 시키고 얼마나 쉽게 구원할 수 있었겠느냐. 어거스틴이 거기까지 생각이 간 다음에 야, 이건 정말 해답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죠.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죄가 없느냐,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무음스테서를 만들었는데 어거스틴 같은 여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여 죄 없느냐 이런 질문하는 녀석은 미친 녀석이다 이러고 그냥 말았었어요. 어거스틴은 그냥 막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카톨릭이 어떻게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님의 원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리아와 그의 부모까지도 성인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19세기 말에는 에이 모르겠다 이거 마리아를 지상에 낳았다 하는 건 구설지에 오르겠다 해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육체로 부활했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질문하면 죽인다 이거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돼서 죄가 없느냐 그거 물어보면 안 되고 자기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런 그 많은 이론, 마리아의 무흠스테설이라는 이 이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구원받으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4,5세기의 그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조금 점잖게 설명하거나 좀 수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디펜스하다가 생겨난 이 뻥튀기의 부산물입니다. 이 도둑들도 이 조그만 할 때 어떻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호하다가 이상한 대로 갚버렸습니다. 이것이 4,5세기의 어거스틴 시대의 기독교 신학입니다. 이제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로 넘어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은 살 만큼 살았어요. 오늘 이 인물 제일 뒤에 보면 지난주에 나눠준 그 실라버스가 압축돼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아 출신의 76세 이렇게 장수하셨는데 아퀴나스는 49세 그 당시로 보면 많이 살은 걸 거예요. 4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퀴나스는 동네 이름입니다. 토마스는 사람 이름이고 보통 아퀴나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토미즌 그 토마스라고 해야 맞죠. 토마스는 로마와 나폴리 중간 지역에 있는 아퀴노에서 귀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역사에 남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나서 큰 일을 한 경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5살 때 어거스틴 계통의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그 후에 뭐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19살 때 새로 생긴 수도원 도미니크 수도원으로 옮겨가서 이제 평생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퀴나스 토마스는 나폴리 파리, 콜롱 등등 유수한 대학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한 현대식 교육을 받고 신학석사, 교회에서는 그를 박사라고 부르는데 신학석사가 되고 교수직에 있었던 학자요 사제였다. 3년 후에 그는 그의 신학은 경제받았고 그 후 한 45년이 지나서 세월이 바뀌어서 그는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마스의 주요 저서는 소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역사를 배우면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면서 그의 책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숨마 테올로기아,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훈련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거스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퀴나스는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누가 여기 나가서 좀 얘기를 좀 하시게. 저도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자, 아퀴나스 시대 12세기에 지구상에 처음으로 대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학이 생기고 아퀴나스는 13세기입니다. 따라서 대학이 상당히 발전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역사가 지금 뭐 100년 됩니까? 아직 100년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아퀴나스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영국, 프랑스 등등의 엄청나게 대학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을 소위 스콜라주의라 그러는데 스콜라라고 하는 건 학교를 말하죠. 본세 철학, 이렇게 스콜라스티시즘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이 교회에서 이야기되던 신학이 장소를 옮겨서 대학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무대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원래 신학은 교회가 아니고 극장에서 이야기됐습니다. 히랍의 신화, 그 히랍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고전적인 신화, 신학은 연극, 극장, 무대에서 문학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에서 최초의 신학은 사제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직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문인들이 극장에서 일반 대중에게 했던 것이 신학입니다.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서 주교들이, 목사들이 신학을 했습니다. 13세기가 되면서 오늘날처럼 신학은 바뀌게 됩니다. 신학의 무대는 신학교 교수와 신학교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해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귀족층들을 교육시키면서 지적인 엘리트들을 길러내고 인류의 문명은 지식인과 이 무식한 사람으로 이 제도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2, 13세기에 되는 거고 바로 그때에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학의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길러줄까? 어거스틴 시대의 문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텔리겐트들에게, 이 지식인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디펜스할까?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학문적인 접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고 그때부터 기독교 신학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퀴나스의 사상적인 배경, 아퀴나스의 사상적인 배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십자군 전쟁의 부산물로 기독교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배경에는 예수님과 플라토의 제자 플로티누스, 네오 플라톤 학파,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플라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의 배경에는 모세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자라고 하는 건 모세의 생각이에요. 모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배경에 있는 예수님과 플라톤, 아퀴나스 배후에는 모세와 아리스토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서부터 14세기까지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 그 성지 장소를 이슬람교 교도들이 무력으로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마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이 무관심하던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게 점령당하자 갑자기 무슨 고향 생각이 났는지 자존심이 생겼는지 교황이 전 세계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런 운동을 벌였고, 한편으로는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지 순례를 대대적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들락날락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이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의 계획을 무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인들의 참패로 끝난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회교도들을 만나게 되고, 회교도들에게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회교도들이 가르쳐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대학이 시작된 12세기 이후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기독교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의미를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랍인들이 가르쳐준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 신학과 공존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하나님만 영원하다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가르쳤고, 일부의 아리스토텔 학자들은 신의 섭리를 부정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아랍 사람들이 가르쳐준, 이 세계도들이 가르쳐준 아리스토텔레스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1277년 아퀴나스가 아퀴나스의 신학이 정죄받던 1277년 파리 대학의 시걸 교수는 죽을 때까지 교황청 지하실에 연금된 상태로, 왜냐하면 이 파리 대학의 시걸 교수가 열심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학하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원히 교황청의 지하실에 동생 연금되어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것이 아퀴나스 시대의 사상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퀴나스, 토마스는 이 이단적으로 위험시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냥 이단시하는 이런 양극단에서 중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마스가 그의 스승인 알버트 더 그레이트, 위대한 알버트, 뭐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여 골랐는데, 이 대 알버트라고 하는 사상가를 만나서 그 중간 길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중간 길이라는 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과 신학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연구하게 되고, 그러한 길을 그의 스승 알버트에게서 토마스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의 기본적인 그 줄거리가 뭐냐? 잠시 살펴보면 아퀴나스는 현대 캐톨릭 신학자 한스팅이 아퀴나스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토마스는 없었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모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만이 아니라 캐톨릭 신학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퀴나스는 캐톨릭은 공부를 안 했어요. 캐톨릭 성직자들은 결혼을 안 한다라는 그 핸디캡 때문에 교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캐톨릭 성직자들은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가 성경을 너무 많이 연구했어요. 엄청나게 연구하면서 신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캐톨릭 교황청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야, 이게 저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거 큰 코다 치겠다. 그래서 이 정확한 연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세기 말에 교황청이 선언을 했어요. 성직자들도 공부해야 된다. 캐톨릭에서는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수녀한테 너네들 28개월 어떻게 보내냐 물어보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상구에서 28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지침이 내려온대. 근데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거 군대 조직 거로 전해. 이 지상에 어떻게 2000년이나 버틴 군대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난 타임즈에 보면 이 카스트로하고 조항이 이렇게 만나는데 어느 사람이 힘이 더 세냐? 밑에다가 카스트로가 아무리 막강해도 카스트로가 죽으면 그 큐바의 독재는 무너질 거라 하죠. 조항은 이제 2000년 버텼는데 조항이 없어서 이건 이 또 다른 독재는 살아남을 거다 하죠. 뭐 2000년 버텼는데 또 버티겠죠. 그 막강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개신교가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면서 발전하자 카톨릭은 뒤늦게 명령을 내렸어요. 신학을 공부하되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해요.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갑자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캐톨릭 신학의 유일한 교과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신부가 있는데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신부가 있는데 7년 동안 토마스 아퀴나스만 공부한 거예요. 라틴어로. 아퀴나스는 라틴어로 글을 썼거든요. 아퀴나스의 글이 영어로는 번역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차별이 청신자들도 보고 목사님들도 좀 공부하고 좀 좋을 텐데 안 해요. 번역은 안 한 이유가 7년 동안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아퀴나스 공부하는데 세월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아퀴나스의 라틴어는 자신했다고요. 그러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가 되려면 7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7년 동안 배우는 게 아퀴나스 공부하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물론 오늘날 신부님들 가만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퀴나스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아퀴나스의 체계와 신학이 오늘날의 캐톨릭의 거의 유일한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것이 아퀴나스입니다. 따라서 이 아퀴나스를 모르면 현대의 캐톨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거스틴이 없다면 토마스는 없었다. 더 나아가서 토마스가 없다면 오늘날의 캐톨릭은 신학의 공백지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대. 따라서 아퀴나스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퀴나스를 이해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설명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being, being, 존재라는 단어, 이 존재라는 단어와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이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인지 cause와 effect, 원인과 결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원인과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원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율, 이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비동사, 그것으로 다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온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토마스의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플라톤은 이데아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형상, 형식, 혼 이런 것들이 하늘의 천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진료, 물질, 유한한 것이 없으면, 벗어나면 하늘에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참다운 존재는 이 지상에 있는 구체적인 몸과 혼이 결합한 상태가 진짜로 존재하는 겁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추상적인 것일수록 값이 비싼 겁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구체적인 것일수록 진짜입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고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오면 어른이, 몸을 가지고 성숙한 혼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아이보다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플라톤의 생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단어는 매우 유사한데 그걸 완전히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겔과 마크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겔은 관념론입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마크스는 그것을 뒤집은 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 사료기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뒤집어엎은 건데 이와 같은 존재론을 가지고 신학을 하기는 했는데 토마스가 논리적인 일관성을 하나님, 예수, 교회 등등 종교적인 핵심 지대에 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과감하게 배신하고 무시하고 기독교 메시지에 충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플라톤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토마스는 이단자예요. 역적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토마스가 성인으로 추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숨골통 보수다, 정통이다 라는 것을 재빨리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신, 이데아, 관념이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진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고 부패된 것이고 썩을 것이기 때문에 몸이 없는 신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으로는. 그러나 아리스토텔의 철학으로는 존재하려고 한다면 몸이 있어야 되고 그 몸에 이런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 몸의 특징을 형성해주는 혼이 있어야 돼. 말과 개와 사람은 재료는 같은데 거기에 찍혀있는 보장이 다른 겁니다. 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돼서 하나의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도 덜 된 것이고 이쪽으로 가도 덜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혼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거기에 뭐 하나님의 귀신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거죠.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원 네터, 원래의 재료, 진료라고 말하죠. 그것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체를 구분해주는 특징 지어주는 보장,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개, 구름, 이게 뭐 있긴 있는데 이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요거보다는 낫지만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뭐 사철구름, 뭐 무슨 뭉개구름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안개 덩어리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 때, 모양이 있을 때, 그것을 존재한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존재한다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게 아직 의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강아지하고 물고기하고 고래 새끼하고 사람하고 이게 그게 그거라고요. 진료 플러스 혼이 있어요. 이 혼이 아주 절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람 고기. 그 뜯어 먹어보면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이게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 사람은 그게 짐승과 마찬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천지 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과 별로 다름이 없어요.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무입니다. 무. 무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요.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사람 있고 고 위로 올라가면 천사가 있고 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떠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는 위로 올라가서 혼은 있을 때 몸이 없으면 현대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존재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없는 것, 진료가 없는 것은 덜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몸무게가 제로인 것, 무게 제로, 신의 무게가 제로인데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절대 저울로 닿는 게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몸무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토마스의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몸무게는 제로인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상만 있고 진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보면 이것은 비존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학으로 넘어오면 존재의 서열에서 최고의 존재로 승격됩니다. 승화됩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몸이 없는 천사도 사람보다는 위에 있는 고상한 존재가 되는데 플라톤의 철학으로는 이것이 논리 정연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는 이것은 예외입니다. 모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기독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선언하듯이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됐지 사랑이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느냐? 질문 하는 사람도 없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게 생기고 지식인이라는 게 대량으로 생산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사랑이 뭔데?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의 신학 속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의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로 교육받고 있는 신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척 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외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과정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미국적인 사고방식이죠. 미국의 철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존재 질서의 예외가 아니라 모범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철학적인 이유가 있다면 미국의 사고방식은 그 어떤 세계의 사고방식보다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예외와 모순에 대하여 과정 철학처럼 신랄하게 비판한 신학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위대해지려면 그 사회의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예외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토마스 이래로 신학이 그런 것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요. 마리아는 여자이지만 죄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몸뚱아리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는 몸뚱아리가 없는 것은 그건 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건 거꾸로 세상이 존재가 돼요. 법이 있으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서구의 신학입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바로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과 토마스에 기초한 서구 신학. 이건 개신교에도 뿌리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는 존재 질서의 예외가 아니라 모범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위대해지는 두 다른 방식. 너희들은 이거 해. 그러나 나는 안 한다. 대한민국이죠. 너희는 이거 해. 나는 더 잘한다. 이것이 앞으로 문명이 대처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을 많이 갖는다는 것, 남들에게서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법 질서를 더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고의 문명, 특별히 기독교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언제나 예외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법 위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북한에 가면 간첩이 되지만 대통령이 보낸 사람은 그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두 개의 논리가 법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래 하는데, 다른 나라는 몰래 예외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은 드러내놓고 두 개의 법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나라죠. 과정 철학이 토마스와 이 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철학에 대하여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나 이게 캐드릭만이 아니에요. 프로세스, 과정, becoming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만물의 기본 질서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철학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이 과정 철학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된다면 기독교의 성서적인 메시지가 지식인들에게 더 잘 먹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다원적인 그리고 서민들의 나라에서는 이게 정서적으로 어울릴 거예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존재의 철학과 신학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는 이상적으로 변한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서 도적도 집어먹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여 유익한 것만 집어먹는 것. 하나님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뭐 우주가 커진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체중은 제로가 아니고 무한에 가깝습니다. 체중이 제로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데에 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 이상한 정서를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면, 그렇죠? 안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이렇게 트릭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날에 보면, 결과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사실 아퀴나스의 서사의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신이, B-E-I-N-G, 존재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고, 그것을 알고 나서 아퀴나스는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누군지,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너무 알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that I am. I am be, E-I-N-G, being, 그러는 거 보고 아퀴나스는 이제는 해답을 얻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가지고 딱 설명을 해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는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믿는 겁니다. 그거는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것은 단지 신앙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사고방식이고 정서입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대학에서 믿으라 그 말은 안 되잖아요. 대학인데 월세금 받고 공부하는 데서 믿으라 그건 안 된다고. 학교에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 신의 존재는 이제 설명을 해야 돼. 논증을 해야 돼. 근데 어거스틴이나 안셀름, 이건 다 같은 계통의 사람들인데, 어거스틴은 5세기, 안셀름은 11세기,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적인 트레디션을 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냥 아는 거고, 그런 것을 유식한 말로 신존재의 존재론적 증명, 그럽니다. Ontological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God.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인데 이 말은 누군가가 잘못 붙인 거고 신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말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냐? 아가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넷적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순절파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 가르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셀름이라고 하는 토마스와 비슷한 시대의 이 철학자, 철학적인 신학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재미있게 정의했어요. 더 이상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자. 쉽게 말하면 최고의 존재인데 최상의. 그게 조금 달라요. 굉장히 틀리겠나요?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다. 신은. 만약에 신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라는 이 데피니션이 받아진다면 신의 존재는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최상의 존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완전한 섬 완전한 존재인 신. 여러분 완전한 섬 보셨어요? 이 섬은 이래서 이쁘고 이 섬은 이래서 이쁘고 이 섬은 이래서 이쁘지만 그게 다 풍파에 시달려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도 섬은 없어지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인간이 완전한 섬, 뭐 카탈리나 섬, 뭐 아발란 섬 그게 최고다 그래도 그 섬은 천년 후에 만년 후에 그 자리에 꼭 있어야만 이 섬이 이쁜 섬이다 아름다운 섬이다 완전한 섬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섬은 그냥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도 섬으로서의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어떠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아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인간의 생각에만 있는 하나님. 두 번째, 정말로 존재하는데 잠시만 있는 하나님. 세 번째, 머릿속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하나님.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해요? 당연히 여기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조작이다라고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바깥에 잠시라도 있는 게 머릿속에만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잠시 있는 것보다 영원히 불변하게 있으면 그건 더 위대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알게 된다. 이런 식이에요. 데카르트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퀴나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거는 말은 맞지만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플라톤의 이론으로는 이 오감, 감각이 없이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해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것도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논리예요. 그러면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신의 존재를 알게 되느냐 이게 소식에 들어요. 경험을 통하여 신을 알게 되는 것을 이것도 단어하고 상관없어요. 우주론적 증명, 그런데, cosmological, 우주론적 증명, 그런데, 이게 또 우주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경험론적 증명인데, 운동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일 유명한 신존재 증명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신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이 굴러가다가 멈췄어요. 움직이는 공이 있습니다. 근데 공은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이 현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굴러가다가 멈추어선 공을 보고 하나님에게까지 가느냐? 이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까지 올라가느냐? 1. 운동이 있었다. 2. 운동하는 물체는 언젠가는 정지한다. 고로 이 운동하는 것을 K라고 본다면 K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 K의 외부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냐? 그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남을 탁 차서 공이 탁 차니까 내가 발로 탁 차니까 공이 갔죠. 그래서 공을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 녀석도 조금 가면은 정지할 운명에 있는 거다. 그러면 공이 K를 움직이게 한 것을 K1이라고 보고 이걸 K0라고 보고 그러면 이 발은 또 누가 차냐? 누가 와서 바람이 확 불었다든지 뭐. 그래서 K2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공이 어디서부터 이게 이 공을 움직이는 힘이 왔는지 우리가 도상 대대로 올라가면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 커다란 할아버지 한 대로 가겠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냥 그 할아버지도 조금씩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이 일을 다 저질렀다. 이 도미노라 그러죠. 뭐, 이렇게 놓고. 하나를 움직이니까 다 갔다. 이렇게. 그럼 이 마지막, 이 기와장이 그럼 이 모든 것에 책임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도, 이 장난꾸러기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공을 움직인 힘의 원동력은 아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서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그걸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는 unmoved mover.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남을 움직이게 하는 그 이상한 물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무한 소급 불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도미노가 이게 기와장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이것 때문인지 요것 때문이겠구나. 딱 보고 이것 때문에 움직였구나. 그럼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기와장을 100개를 쫙 세워놓고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요. 외부에 어떤 힘이 있어야 이 도미노처럼 기와장을 세우는 게 쫙 움직인다. 그럼 요 외부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그것은 이 우주의 일부분인 피조물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조물들은 다 언젠가는 정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오리지널 K가 없었다면 이 우주는 정말 경막강정으로 꼬였을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요즘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학 박사 부분은 현대 물리학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물리학은 모를 때 나온 얘기인데. 따라서 이 우주에 만약에 외부의 어떤 힘이 뭘 하지 않았다면 이 우주는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우주는 끊임없이 폭풍도 치고 바람도 불고 분다, 이게. 그러면은 이 원래 이 움직임을 난, 이 우주의 움직임을 만든 이 원래의 이 오리지널 K는 그 자신 안에 남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는 이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었든지 안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오리지널 K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었고 원인이 있어야 되고 원인 1, 2, 3, 4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도 못하는 거죠. 사람의 시작이 어디냐? 500대 할아버지다. 500대 할아버지는 어디서 생겼냐? 저절로 나느냐? 아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 이게. 그 출처가, 출처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we called it God. 그걸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조그만한 공이 하나 굴러가는 거 보고, 토마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토마스가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 후에 많은 그 리더십을 길러내는 그런 방법이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관계 원인결과 원인결과를 추적해서 그것과는 존재의 서열이 다른 질서가 다른 오리지널한 어떤 존재 하나님에게로 도달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틀린 건 뭐죠? 망했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현대 물리학으로 보면 세상은 다 저절로 움직여요. 영원히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불교식으로 보면 무한 소급이 안 된다. 뭐 안 되긴 왜 안 돼요. 처음부터 이것과 저것은 동시였습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다시 이게 다 이것과 저것은 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현대 물리학이나 불교적인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에서 본다면 이것으로 신은 훌륭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을 문제가 아니라 논리로 추리로 그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보고 원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결과에서부터 원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래야 해서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증명을 했습니다. 18세기의 칸트는 아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요청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칸트는 18세기의 철학자 칸트는 내 마음에 도덕률이 있고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다.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도덕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 양심에서부터 칸트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도덕 요청설이라고 합니다. 디맨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디맨드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인데 이 양심은 어디서부터 왔겠냐. 이게. 사람들 얼마나 비양심들이. 근데 양심이 있다, 이게. 이게 어디서 들어왔겠냐. 내세에 대한 믿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 양심이 없어져요. 도덕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 보면, 아, 이 사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세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되느냐?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내세에서라도 인과 응보에 대한 어떤 보응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보응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인과 응보에 대한 그 보응을 할 주인공이 있어야 사람의 양심이 이게 제대로 된다. 그래서 칸트는 얘 노천각으로 죽었는데 이게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경건주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칸트는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는 걸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하나님 없다는 이 도덕이 다 무너져 큰일 난다 그래. 하나님 있다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게 되면서부터 세상은 개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신 존재에 대한 거고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했던 신의 속성 중에 이 전혀 없는 거 봤다고요? 일곱 번째, 토마스의 주기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보았고 사랑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담과 이브는 인간에게 의지의 노예,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판단은 멀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을 의지하게 됩니다. 악을 요구하게 됩니다. 악을 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예 의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각은 멀쩡한데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생각은 원죄론을 똑같이 계승하고 믿기는 했지만 아퀴나스는 다릅니다. 의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의지는 타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퀴나스의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의지의 발약, 노예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오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개판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문제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도록 본래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아닌 것을, 유익이 아닌 것을 유익으로, 선으로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무슨 뭐 가라마조프의 신세 뭐 보면은 사회에 유익하지 못한 노파를 죽인다. 그럼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 그건 남들이 보기에는 살인이고 그 사회지 청년이 볼 때는 그 노인에게도 좋고 이 사회에도 좋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 당사자는 선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악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살했다. 죽음을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악을 의욕,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손쉽고 완전한 구원을 희망했는데 그거에 사이드 이펙트로 부산물로 죽음이라는 게 왔고 남들이 통곡할 뿐입니다. 따라서 의지는 결코 부패할 수 없습니다. 의지는 이성의 컨트롤,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사람의 판단력입니다. 어거스틴의 생각은 그 반대죠. 사람은 생각은 멀쩡한데 고의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나쁜 것을 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이익이 안 되는 나쁜 짓을 한다. 생각은 멀쩡하다. 그래서 노예다. 인간의 의지가 죄악의 노예다. 근데 인간의 의지는 아퀴나스가 보면 죄악의 노예가 아니고 이성의 노예인데, 이성의 신인데, 이성이 흐리멍텅해서 이 판단을 잘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 거죠. 어쨌든, 커다란 두 개의 흐름이. 그래서 어거스틴 계통의 사람들은 부흥회를 자주 하게 됐죠. 인간의 의지는 이게 무슨 합리적으로 이게 도생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부흥회를 가져야 되니까 결심을 자꾸 바꿔야 되죠. 근데 인텔렉츄얼리즘은 인간의 의지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참으로 유익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는지 옳은지 그런지를 사람들에게 자꾸 대놓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됩니다. 그래서 캐드릭에서는 수녀라는 계급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합니다. 개신교는 교육 잘 안 해요. 개신교는 부흥회를 해가지고 기분을 전환하려고 해요. 근데 캐드릭은 교육을 시켜서 계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텔렉츄얼리즘과 아리스토텔의 사상은 신의 속성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나 행복하다라는 괴상망측한 논리입니다. 신은 불변하죠. 불변한다. 여러분도 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불변하기 때문에 완전한데 불변하고 완전하다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랑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권력이라 그러는 거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권력과 사랑을 혼동하는 가운데 사랑은 패션, 서퍼링,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의미하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피동적인데 우리는 단어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이 능동태의 내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고 영향을 받으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니까 내 안에 잠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은 불완전하다라는 논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려고 애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스콜라, 대학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사랑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도 골머리가 좀 아파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남산이의 조선나무처럼 내가 영향을 안 받는다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지.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거는 성서가 좀 원시적으로 옛날에 쓰여진 말을 좀 잘못 쓴 거고 하나님은 만물의 원인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그 시대에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근원인, 우주의 제일 원인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완전한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파생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사랑합니다. 자기 건데 사랑해야지, 자기 자식 사랑하겠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 남 사랑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여자와 엄마는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한다는 나 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남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차면에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자기 새끼인 우주를 사랑하는 건데 그거를 성서시대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행복하냐? 행복이라는 건 뭐냐? 행복은 액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possession,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enjoy에서 오는 거죠. 그 시대의 말로 하면 행복은 contemplation. 그러니까 바라보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미술, don't touch 이러죠. 미술품.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감상하면서 행복한 거지. 땀 뻘뻘 흘리면서 미술을 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림을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집에다가 걸어놓고 내 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아직 덜 된 겁니다. 행복은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도 최고의 선인 하나님을 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데이 Vision of God,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런 신학으로 한다면 저도 목회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면 그것은 곧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최고의 선을 내가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걸 의미하고 저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뭐 어거스틴의 논리로는 하나님은 사랑하되 흥분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흥분하되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아퀴나스의 논리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나 행복하고 그 사랑은 안 해도 그 행복한데 그 행복은 선을 완주하는 것, 응시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변하는 하나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변화와 시간을 선하게 여기고 제약시하면서부터 생긴 기독교 신학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른 사상 이 후반부에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